시대의 소망 32장에 보면 백부장이라고 하는 주제로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는 제목 그대로 로마의 한 백부장이 그 믿음으로 자신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인의 병을 고친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한 가지 이야기는 나인이라고 하는 그 성에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는 극적인 장면과 그 교훈들이 거기에 포함돼서 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중심으로 좀 강의식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8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있는 말씀 꽤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자주 읽고 듣던 말씀이죠. 8장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신약성경에 예수님께 대한 자기 신앙을 고백한 믿음 있는 백부장 이야기가 세 번 나옵니다. 세 번. 하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 일을 주도했던 그 백부장이 마지막 고백이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 그는 의인이었다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아주 진지한 신앙심을 가진 백부장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통해서 베드로를 만나게 되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의 백성이 되는 그런 아주 극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지금 방금 읽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하인의 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려서 병이 낫게 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은 이 로마의 백부장은 일종의 그 군관입니다. 관원입니다. 약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군인 간부로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주둔을 하고 있었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그 여러 가지 하는 말이나 이 백부장이 하는 행동을 우리가 이렇게 면면히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훌륭한 인품들을 소유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선 그 노예가 그 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노예와 같은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노예와 같은 이 하인의 병이 낫기를 그렇게 갈망했다. 이 백부장이 그것은 이 사람은 정말 아주 사람에 대한 친절한 애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에 대한 그 애정이랄까 관심이랄까 그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내용의 대부분은 내 이웃, 내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어울려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중에 중요한 부분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친절하고 또 사랑과 동정심을 가진 사람이 되라는 것인데, 이 백부장은 뭐 깊은 신앙심도 아직 갖지 않은 상태였지만 아주 천성적으로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애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로마에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인의 병 치료와 관련해서 자기의 종교를 의지하지 않고 이 유대인의 종교를 의지하고 그 유대인의 종교가 로마의 종교보다 우수하다는 점을 아주 뭐 솔직하게 인정한 것을 봐서 이 백부장은 아주 솔직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고 솔직한 면이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구물구물 해가지고 음침하게 이 돌리고 저리 돌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미덕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항상 아주 정직하고 솔직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백부장은 그 비록 정복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피정복자인 유대인들에게 아주 친절을 많이 베풀고 좀 더 적극적인 친절을 베풀어서 유대인의 회당도 지어주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이 로마의 군인이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주었다는 것은 참 사람이 편견이 없이 아주 참 훌륭한 인품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건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교회 목사가 불교 절 지어준 것 이해가 갑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이 로마의 관원으로서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지어주었다는 것은 참 아주 관대한 편견이 없는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백부장이 그 자기 하인의 병이 낫기를 이제 요청할 때 예수님께 직접 나가지 않고 그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 로마의 백부장 정도면 뭐 예수님이 로마에서 볼 때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러나 뭐 꽤 병도 고치고 뭐 훌륭한 일을 한다고 하니 그 장로 시켜서 그 예수라는 사람 우리 집에 한번 데리고 오라고 한번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백부장은 나중에 말한 대로 그런 분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해서 그 유대 장로들에게 간접적으로 부탁한 걸 보면 참 겸손한 사람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여러 가지 미덕 중에 겸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참 묘해가지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몸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교만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다. 겸손한 척하는 사람이다. 다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묘하게 자기는 교만하고 자기는 뭐 그렇게 겸손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겸손한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이 백부장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평상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평상시에. 했습니다. 안 했으면 그분이 자기 신하의 아들, 자기 신하를 자기의 종을 고쳐줄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평상시에 이 백부장은 그 예수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아주 유심히 관찰을 하고 이야기를 듣고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이 평상시에 늘 영적인 갈급함, 그 삶에 대한 진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시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백부장은 아주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면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와도 건성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진지함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북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계신 것 같지 않습니다만, 이것을 어떤 책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마치 그 돌적기에 달린 문짝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돌적기가 뭔지 아시죠? 그 옛날 문 아래 위에 그 문을 이렇게 고정시키는 그 있잖아요. 제가 정확한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돌적기에 이렇게 문이 달려가지고 아래 위로 이렇게 걸려서 이리 밀면 이리로 갔다가 또 이리 밀면 이리로 들어왔다가, 그 아주 건성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 돌적기에 걸친 문으로 비유했어요. 아무 진지함이 없이, 아무런 영적인 갈급함이 없이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진지함이 있었고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면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백부장은 아주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신하를 직접 와서 보지 않고 자기 집을 방문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말씀만 해도 자기 종이 나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믿음 있습니까? 아, 이 얼마나 깊은 확고한 믿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면에서 우리는 이 백부장의 그 인품을 통해서 배울 중요한 교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이 하인이 어떻게 치료되는지 그 과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대소망 315페이지에 보면 그는 예수 앞에 나아가기에는 무가치함을 느끼고 유대 장로들에게 자기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도록 요청해 달라고 호소하였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인에 대한 이 백부장의 그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 사회적인 통념 속에서 이 종은, 이 노예는 하나의 물건이나 도구 취급을 당했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그 당시 사회적으로 볼 때는 아주 무가치한 존재에 대하여 이 백부장은 아주 진지한 애정을 가지고 그의 치료를 그렇게 애타게 원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인간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장로들이 이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마 이 장로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기회에 우리가 이 백부장에게 받은 신세를 조금 보답할 기회가 왔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찾아왔을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동네에 꽤 좋은 백부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들에게 참 친절합니다. 우리들에게 회당도 하나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는데 우리에게 부탁하기를 예수님이 좀 고쳐달라고 좀 부탁을 했는데 아마 우리 생각에는 좀 고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치 자기네가 이게 중간 역할을 잘해서 고쳐질 수 있도록 하는 아마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께 접근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이 장로들이.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중간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신하를 고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백부장 본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종을, 그 신하를 고쳐주기 위해서 그 집으로 가시는 겁니다. 이 소식이 아마 갔을 겁니다. 누군가가 쫓아가서 그 예수님이 지금 당신 그 신하를 고치기 위해서 이 집으로 오고 계십니다 하고 한번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직접 아마 쫓아나온 것 같아요. 이 성경을 보니까 직접 쫓아나와가지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여기 시대소망 315페이지 보면 그는 예수께서 자기의 하인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구주를 보지 못하였으나 그가 들은 소식은 그의 믿음을 북돋워 주었다. 그 전에 뭐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정보를 들은 겁니다.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하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을 그 앞에서 고백했는데 마치 어떤 원리로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하고 그렇게 말했는지 시대소망 316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이 백부장의 예수님께 대하여 그 부탁할 때 그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제 그 말을 할 때 백부장의 그 심리를 여기 그려놓은 것입니다. 내가 로마의 군세를 대표하고 나의 군사들이 내 권위를 최상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이 당신께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군세를 대표하시므로 모든 피조물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병더러 떠나라고 명하실 수 있으며 그 병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당신의 하늘 사자들을 부르실 수 있사오니 저들은 치유하는 능력을 줄 것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리하면 나의 종이 나을 겁니다. 참 훌륭한 믿음이 아닙니까? 제가 제 종에게 이리 가라면 저리 그리 갑니다. 오라하면 옵니다. 그렇듯이 당신께서, 하늘의 권세를 받는 당신께서 그냥 그 병을 향해서 떠나가라 하면 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이 백부장처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 이 말씀 속에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치실 리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로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참 놀라운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즉시로 선언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로 그 순간에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나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에게 네 가지 종류의 신앙이 있다. 그런 분류를 해봤습니다. 뭐 어디 교과서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소극적 교만, 이것은 마음이 교만하여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소극적 교만. 그리스도께 나가지 않습니다. 교만 때문에. 두 번째, 적극적 교만. 교만하긴 하지만 일단 예수님께는 가봅니다. 뭘 정말 원해서가 아니라 그냥 가보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세 번째, 소극적 겸손.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아이고, 나는 죄인이라. 아이고, 난 예수님 앞에 뭐 근처도 못 갑니다. 하고 겸손한 것처럼 하면서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 네 번째, 적극적 겸손입니다. 자기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깨닫고 겸손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서 더 간절히 그리스도께 매어 달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적극적 겸손의 신앙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겸비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는 마음으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신념으로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붙드는 그러한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기 그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대소망 317페이지입니다. 그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았으나 도움을 요청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자신의 선함에 의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큰 필요를 역설하였다. 그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참된 품성을 붙잡았다. 그는 예수를 단지 이적을 행하는 자로만 믿지 아니하고 인류의 친구요 구주로 믿었다. 아주 전심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붙잡았고 예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하인의 질병을 즉시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가인의 병을 믿음으로 고침을 받도록 한 이 백부장 혹은 이방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빛 가운데 살면서도 빛을 깨닫지 못하거나 빛을 거절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빛 가운데가 아니고 빛 주변, 그 빛의 변두리에 살면서도 빛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이 진리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교단이나 어떤 교파를 통해서 단체로 이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빛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진리를 갈급하는 겸비한 심령에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이 말씀을 좀 잘 새겨서 유념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빛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 전반에 걸친 방대한 지식과 빛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다른 교회 다니던 분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면요, 굉장히 놀랍니다. 지금 화요일에 하는 2부 배단이 2단계, 화요일에 하는 그 배단이 2단계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집중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거기 이제 다른 교회 다니면서 우리 송 집사님 인도하셔서 오는 분이 한 분 계셔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꽤 오래 다녔는데 이렇게 성경을 체계적으로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교회 목회, 다른 교회 목사로 일하시다가 저희 교회에 온 분들마저도 안식일교회가 이렇게 성경 전반에 대해서 깊고 넓은 정보와 지식을,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줄은 정말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빛을 가지고 있어요. 그야말로 빛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이 당시 이 빛 언저리에 살면서도 빛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빛을 따라 순종한 이 백부장이 있는가 하면 빛 중심에 살면서도 빛을 분별하지 못하고 빛을 따라 살지 못한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교회 안에 엄청난 빛 가운데 살면서도 빛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빛을 거절하는 결과가 나타날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리에 대하여 갈급하는 겸비한 심령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심령에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빛을 깨닫게 하고 빛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좀 간단하게 다루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일은 가버나움에서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은 그 이스라엘 이 북쪽 지역, 갈릴리 지역에 그 갈릴리 호수가 큰 게 있죠. 그건 뭐 바다라고도 합니다. 그 배를 타고 거기를 건너가 보면 그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다처럼 넓어요. 얼마나 이 호수가 큰지. 그 주변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은 거기서 있었던 일이고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은 그 가버나움으로부터 약간 남서쪽으로 거리가 한 80리 정도 됩니다.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가 약 80리 정도 되는데, 예, 그곳으로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이동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인성에 거의 왔을 때 나인성문에서 한 행렬이 나오고 있었는데, 예, 그것이 공교롭게도 장례 행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는 그 행렬과 나인성에서 나오는 그 장례 행렬이 마주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장례 행렬에 있어서 죽은 자는 한 과부의 독자였습니다. 아주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 과부의 최후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두 행렬을 잘 머리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은 생명을 나누고 있는 대열입니다. 생명의 행렬이에요. 근데 저쪽에서 무슨 행렬이 나온 겁니까? 죽음의 행렬, 사망의 행렬이 지금 나온 겁니다. 한 행렬은 전도하러 가는 행렬이고 한 행렬은 무덤으로 가는 행렬입니다. 한 행렬은 기쁨의 대열이고 또 다른 행렬은 슬픔의 대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가버나움 이 두 대열의 만남은 죽어가는 인간들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와 만나는 장면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러한 부딪힘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생명과 죽음이 만나면 생명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생명과 죽음이 만나면 죽음이 생명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죽음을 생명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현장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지금 그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엄청난 역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장례 행렬, 죽음의 행렬이 지금 행진에 나오고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정말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그 비통에 빠진 그 어머니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그리고 관에다가 손을 대시니까 행렬이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뭐 사람들에게 설명 구차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죽음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시체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시체가 죽었던 시체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망이 죽음이 생명 앞에서 패배하는 장면입니다. 생명이 승리하는 장면입니다. 죽었던 시체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사람을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 감동적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신 분인데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인데 이 땅에 내려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시고 접촉하는 모습이 매우 감동적이에요. 여기 몇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한 과부에게 집중하여 주목하듯이 예수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집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애통해하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우리 주님이 다 개인적으로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각자에 대한 사랑과 동정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정말 자비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인간의 죽음 위에 사랑의 힘으로 역사하시는 그리고 일어나라. 창조주의 권위입니다.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고 말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분은 창조주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누구도 그러한 명령을 할 수 없고 사단도 그 일만은 못합니다. 오직 창조주만이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할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참 그것이 인간의 세계에서 볼 때는 신비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렇게 안타까워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숨이 넘어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숨이 넘어가버리면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죽은 자를 되돌릴 수 없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선지자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종들이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은 물론 하늘로부터 권위를 빌려받아가지고 그런 명령을 해서 죽은 자를 살려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죽었던 아들을 살려냅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엘리사의 뼈에 몸이 닿았던 사람도 살아났습니다. 엘리사 죽었는데 그 죽은 뼈에 몸이 닿았는데도 살아난 역사가 열왕기하 13장 21절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지금 이 죽은 자에 살아나는 장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주님께서 살려내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었던 시체가 살아서 걸어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 많은 성도들이 같이 일어났다고 마태복음 2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선을 행했던 도루가 다비다라고도 하죠.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사도바울이 설교할 때 창 높은 덕에 앉아 설교 듣다가 졸다가 떨어진 누굽니까? 유두고 그를 바울이 살려냈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모세가 그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예수님과 사단이 투쟁하는 장면이 나오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모세가 하늘에 구원받아서 살아있고 땅에 잠시 뭐 내려왔는지 환상권에 봤는지 그 세 제자와 예수님이 살아있는 모세를 목격한 걸 보면 모세도 살아났습니다. 이런 여러 번의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그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 신앙만이 죽음 저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제시하고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주께서는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을 다시 일으켜 살리실 때가 올 것입니다. 틀림없이 죽은 자가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저는 봄철만 되면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아, 그 들판의 산에 시커멓게 회색빛으로 마치 죽어있던 것 같은 그 자연 천연계 생명력이 돋아나는 것을 보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죽은 장면인데 거기에 생명력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장차 죽은 성도들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인간적 시련과 고통 혹은 신앙 때문에 오는 잠시 일시적인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내다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가 죽어도 살 때가 올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때가 틀림없이 올 것입니다. 이 현실의 사소한 일, 아주 별것도 아닌 일 때문에 신앙을 타협하고 또 혹은 신앙을 버리고 포기하고 그래서 짧은 인생을 부지하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짤막한 생명을 포기하고라도 영원한 생명을 쟁취하는 정말 믿음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